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단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의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서 그것들의 가구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단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아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들었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해골 재단을 위해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길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 사흘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말씀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등극하여 31해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의 통치 제18년에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그 발견한 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것,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 나이를 초월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9살이 될 때까지 31년 동안 신실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왔습니다. 그때도 신실했고 사자굴을 앞둔 80대의 나이에도 신실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편한 거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귀찮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단신가를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믿음대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어렵게 여겨집니다. 예,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만 좀 지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가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유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과 시간은 언제나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B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말씀과 회개임을 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회개의 삶이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요. 본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굳은 결심을 하면 삶이 바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살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바뀌는 것은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마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매일 먹는, 집에서 먹는 또 밋밋하게 보이는 밥이잖아요. 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 외식하면 뭐 좋은 뷔페나 또 뭐 오마카세 이런 데 가면 맛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매일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집밥 먹는 거라고 한다면, 그 좋은 뷔페에서 밥 먹는 것은, 뭐 수련회 아니면 뭐 붕회 뭐 사경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배부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배고프거든요. 먹어야 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말씀과 회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읽습니다.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확인합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개혁의 삶이 긴 과정임을 안다. 예, 믿음 생활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행사나 또 일정한 기간에만 신실한 사람 또 헌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뭐 교회 행사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반짝하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새벽 시간에 뭐 예배당에 나오든지 어떤 자기 삶의 자리에 사든지 그 새벽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앞에 요아스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참 훌륭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그들의 총치 초반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고 개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과 개혁의 삶이 평생 다 잘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오늘은 23장 30절까지 볼 터인데, 예, 1절에서 14절은 예, 요시아의 종교 개혁입니다. A번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를 비롯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예, 들려준 것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입니다. 요시아는 그 훌다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좀 다르죠. 히스기야 때는 뭐 내 때 그거 안 이루어진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요시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는 문자적으로는 노인, 연장자, 원로 이런 의미인데 아마 백성의 대표자, 추앙을 받는 사람들, 아마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부른 사람들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인데, 예, 언약의 갱신이 지금 거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상명 뭐 하달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인데, 예, 그것은 미미한 또 작은 무명의 사람부터 영향력이 있는 큰 유명한 사람까지입니다. 예, 요시아는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민의를 수렴하여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 언약책을 들려준 것처럼 참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요시아가 이 직접 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읽었든 읽지 않았든 요시아가 읽은 거랑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B번 요시아 왕은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예,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기 왕이 단 위에 섰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단 기둥 옆에 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옆에 서서 했다면 그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을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단 위에서 했다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헌당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거든요. 그때 노수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세 그 가로세로 길이는 5규빗, 그러니까 한 2.25m짜리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36, 한 가슴팍 정도 오는, 그러니까 그 단의 면적은 한 평 반 정도 되고요. 한 가슴팍 정도 오는,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 아침에 조례하면은 교장선이 단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백성에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언약을 따르게 한 이것이 곧 그 시내산 언약인데요. 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이때도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 언약은 또는 약속 또 계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무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양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에만 있는 경우를 종주권 언약 또는 한쪽에만 있다고 해서 편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을 동등 언약 또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주권 언약 또는 편무계약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그 약한 나라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종주권 언약, 그 편무 계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셨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이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죠. 또 다윗 언약. 다윗 언약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쌍무 계약 또는 동득 언약은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너희에게 임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화가 임할 거야. 난 너희들이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컸다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는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다쳐도 그 대부분 부모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 자녀에게도 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많이 자라면 많이 자랄수록 이제 부모에게 자신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그 뜻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이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발견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자고 지금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0번 요시아 왕이 불살라버린 우상을 위해 만든 그릇들과 아세라상, 헐어버린 남창의 집 등은 모두 어디에 있던 것들이었습니까? 4절에서 7절 볼까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숨기간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가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이랍니다. 이 4절에서 7절이 성전에 대한 숙정, 그러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에는 열두 궁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열두 궁성은 그 열두 황도 12궁 있죠. 우리는 그 무슨 띠냐 뭐 이렇게 많이 묻지만 서양은 내 별자리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예, 저는 개자리던데. 예, 그 예. 뭐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뭐 황소 자리, 뭐 쌍둥이 자리, 뭐 천칭 자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중동에서 천체 숭배 사상이 만연했는데 그것이 유대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별들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뭐 태양은 커 보이니까 제일 주신으로, 나머지 다른 별들은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4절에 있는 기드론 밭과 6절에 있는 기드론 시내는 같은 곳인데요. 예, 폐기된 우상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장소였고 거기 묘지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드론 시내가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성경에 강이 나오고 시내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말 개념은 강은 좀 크고 시내는 작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들었던 말은 그 시내는 그러니까 강은 크든지 작든지 1년 내내 흐르면 이스라엘에서는 강이고요. 우기에만 흐르면 시내랍니다. 예,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우기에만 흐르는 그 굉장히 넓은 곳인데요. 예, 그 우기에는 정말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흘러가고 건기에는 마른 땅이어서 거기서 간간이 이제 작게 예, 그러니까 밭으로 일구어서 농사도 짓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론 시내, 기드론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시아 왕은 유다의 각 성읍에서 제사장 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다른 제사장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그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예, 무교병을 같이 먹었답니다.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 이 8절 9절은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산당을 척결하는 내용인데 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유다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 유다를 가리킬 때는 이 게바인데 게바는 예루살렘으로에서 북쪽으로 한 8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쪽부터 유다가 시작이 되니까 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더럽게 했다는 것은 곧 부정하게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했을까? 이 해골로 채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 변소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했다는 다시는 산당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대문 어기 성문 왼쪽에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좀 많이 충격적인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나요? 예, 성전이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성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산당에서 그냥 예배 드릴래요.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치더라도 예루살렘에 산당이 있다는 것은 이 산당에서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지도자 즉 성주의 이름이 여호수아였나 봐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 그의 삶은 전혀 여호수아가 아니죠. 예, 이 성문 왼편은 당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번화가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성문 앞이 그런데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침례하지 못하겠지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게 했습니다. 그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그 화제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음식은 같이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을 해서 너네들이 제사는 침례하지 못했지만 이 무교병은 같이 먹자고 지금 한 것입니다. 2번 요시아 왕은 유다의 여러 왕이 만든 우상을 정리함으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어디에 솔로몬 왕이 우상을 위해 세운 산당이 있었습니까? 11절에서 14절을 볼까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랑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예,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은 그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우상이고요. 12절은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운 우상이고 13, 14절은 멸망의 산에 세워진 우상을 척결한 내용인데 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전역이 정말로 우상 전시장 같습니다. 이 멸망의 산은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예. 그 기름 부음의 산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기름 부음의 산이 히브리 말로 하르 마샤흐거든요. 그런데 멸망의 산은 하르 마쉬히트. 그 언어 유희를 그냥 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뭐, 기름 부음의 산이라고? 아니야, 멸망의 산이야.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예. 그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다락 지붕의 1월 성신을 위해 단을 쌓았고요. 14번째 왕인 므낫세는 성전 두 마당의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만들었는데 이 조상이 세운 우상을 지금 후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므낫세는 조부고요. 아하스는 고조부입니다. 예, 이 성전에 그 두 뜰에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안쪽들과 바깥쪽 두 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F번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은 물론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또 욕망과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장 큰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예,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어릴 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자기 눈에 보여야 뭐든지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와 개발된 국가의 차이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냐 안 하냐 아니겠습니까? 예, 저개발 국가에서는 신용카드가 쓸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뭐 많이 발달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일수록 신용카드만 있어도 충분히 은행이 보증을 하고 저 사람이 신용을 보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우상을 정리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의식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죠. 의식하면은 조심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 반드시 있다는 거. 예. 그 중심으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4번. 예, 15절에서 23절은 종교개혁이 방방곡곡에, 예, 보겠지만, 유다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번 요시아 왕은 여로보암 왕이 만든 무엇을 헐고 불살랐습니까? 15절 볼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랐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유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그것들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와의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것을 감내하고서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아수르의 세력이 많이 죽어서 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지금 힘을 미칠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그 단과 더불어 처음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고 요시아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방에 그 식기 세척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수수꼭지가 보통인데, 거기 물이 틀어져 있고, 그 식기 세척통에 물이 넘쳐서 지금 바닥으로 다 넘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닥에 물 닦으면 될까요? 계속해서 그 물 닦으면 그 사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겁니다. 물 닦고, 그 다음에 그게 왜 넘치는지, 왜 물이 내려가지 않는지, 그 세척통을 정리해서 그게 물을 다 내려가게 해야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떨어져 있는 물을 닦아내야 되는 거죠. 요시아는 처음 우상을 세웠던 베델, 단과 함께 베델에서 베델을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수도꼭지처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으로 치면 옷이 많은, 단추가 많은 옷인데 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다시 바로 잡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헐다, 불사르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등은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비번 요시아 왕은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요시아 왕은 선지자의 뼈를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16에서 18절을 볼까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전한 의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 그대로 두었더라. 예, 그대로 두고 옮기지 말도록 했습니다. 예, 이것 예, 배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을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300여 년 전에 우상 숭배가 요시야라는 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으니까 3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초기 선지자에게 붙여진 명칭인데요. 선지자와 거의 동의어이고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특히 엘리사에게 많이 붙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잘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사명은 잘 수행했죠. 예, 그런데 노 선지자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머물고 하다가 나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예, 이 요시야 때까지 300년이 넘도록 그 무덤이 잘 보존되었고 또 거기 비석까지 있어서 누구의 무덤인지도 잘 전수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이 뼈를 옮기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3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10번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또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은 산당들을 제거했습니까? 19절 20절 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삶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했다고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대하 3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이스라엘 딱 중간에 있는 네 지파인데요. 그쪽에 다 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인 것은 지금 아까 남쪽에서는 제사는 집례하지 못하게 하고 무교복은 같이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예 죽여버렸거든요. 그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는 그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들을 죽였는데 그 죽이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제물로 드리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디번 요시아 왕은 뭇 백성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 요시아 왕 18째 해. 예, 유월절은 언제 시작된지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 지킴은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것을 역대하 35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예, 그 열왕기 하 23장 22절에는 사사가 다스리던 때부터고 이제 역대하는 사무엘 이후라고 하니까 예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제사장이 준비되지 못해서 원래 첫째 달 14일 해야 되는데 둘째 달에 했죠. 네. 이 일이 요시야 제위 18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 일어난 일입니다. 겨우 26살 때 정말 대단하게 여겨지죠. 예,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요한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 고백할 때가 20대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 자녀도 돕고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이 제일 어리잖아요.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큰 5번 24절에서 30절은 이제 종교개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A번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행한 사람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24, 25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이와 같이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 24, 25절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평가 기준은 모세의 모든 율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는 이 삼중 반복으로 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B번, 요시야 왕이 혼신의 힘을 다해 종교개혁을 행했음에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6, 27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예,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 예레미야 15장 4절 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부르짖으면 쫓겼던 날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남유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요시아 이후에 유다가 다시 므낫세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 아마 요시아 시대에는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 요시아 시대와 같았다면 그 무너짐이 연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못하고요. 성전은 성전 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큰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10번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맞서다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 볼까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예,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주전 609년경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 아수르를 돕고 또 그 바벨론의 북진 정책을 저지하고 자기가 중동의 패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바로 느고와 맞섰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당시 모세시대 이런 때에 비하면 힘이 너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애굽은 애굽이거든요. 이 유다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 나섰다가 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역대하 35장 23, 24절에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 그러니까 므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이제 다른 병거, 이제 왕이 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딴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니면 이송 도중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올랐지만 유다의 국력은 점점 기울어만 갔고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하기만 했습니다. 예, 6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요시아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한 근거는 기록된 율법,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딱 이 한 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요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옛날에 그 간장 CM송 중에 이런 것 있었죠.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성경 말씀. 이랬죠? 예, 성경 말씀은요, 맛을 보고 맛을 봐야 그 맛을 압니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중요성을 한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중요성을 한다. 앞에 우리가 살폈지만, 그 8대 요아스 왕, 또 9대 아마샤 왕, 10대 아사랴 왕 등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꼭 아쉬운 말이 나옵니다. 꼭 마지막에 넘지 못한 허들처럼. 화룡점정이란 말 있죠. 그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눈동자 그리니까 뭐 하늘 올라갔다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을 화룡점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 종교 개혁 앞에 여러 왕들이 그 용의 눈을 그려야 그 산당을 없애야 딱 하늘 보시기 합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산당 제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이 이후로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예,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산당의 문자적인 뜻이 높은 데거든요. 높은 데. 그러면 산당이랑 우리에게 적용하면 있죠. 그 낮은 데 두어야 할 것을 높은 데 두면 그게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물질이든 뭐 명예든 뭐 내 취미든 무엇이든 낮은 곳에 분명히 두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 두면 그 산당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그것을 높이 두면요, 낮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예, 그 므낫세 이후로 이스라엘 유다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또 반대로 요시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산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요시아가 이 일을 행할 때 26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반항하기 쉬운 그런 나이인데 온 전심을 다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요, 종교개혁기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기념주의가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신교회는 매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또 자신의 산당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종교개혁의 날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보다 더 은총의 삶, 복된 삶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암송 구절은 예, 예레미야 5장 1절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니까 네, 그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믿음과 삶에서 개혁의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을 살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했던 여러 유다 왕들이 그들 중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에서는 물론 이미 무너져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에서까지도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더 이상 산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에 있는 산당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깁니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반면에 요시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유월절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며 산당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과 가족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므낫세와 같지 않게 하시고 요시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맑아지고 밝아지며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이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구역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신의 산당을 제거함으로 매일의 삶이 종교개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구역 모임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 매일매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